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구절 가운데 보면은 피하라, 또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지키라는 동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명령문은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바로 앞절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이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또 세상의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침륜과 멸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이 돈에 대해서 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까,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사람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 사람들의 53%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역시 돈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데, 또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서 매일 돈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 우리에게 가장 걱정을 끼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는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구나, 도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이 악의 근원이 뭘까? 악의 근원은 돈 그 자체가 아니지만은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의 근원이다, 그런 말 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악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갖고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벌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 수단이 잘못되어 있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수단과 방법이 악하고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는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더럽다는 것은 그 돈에 무슨 뭐 균이 많이 붙어서 뭐 더럽다는 그런 말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지만은 이 돈이 또 어느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지도 몰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돈 만지고 저 사람 돈 만지고 깨끗한 손으로 만지고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이 사람 지갑에도 들어갔다가 저 사람 지갑에도 들어갔다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카운트할 때 어떻게 하죠?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사실은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더럽다는 말은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깨끗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을 깨끗한 돈이라고 하고 더러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때 그것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은 것을 우리가 부정축제라 그런 말도 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잘 필요한데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좋지 않은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고 보자 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고보자 철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은 없어요.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사고 보자. 쓰고 보자. 또 놀고 보자. 가고 보자. 무작정 저질러 보자는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철학을 하고 보자 철학, 고보자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일단 쓰고 보자. 저질러 보자.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날까요?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경제생활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벌지를 못하면서 쓰는 재주만 늘어가지고 자꾸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뭐 탕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근심거리가 생겨서 결국 자기를 찌른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돈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믿음이 성숙할 뿐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돈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요한 웨슬레가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짜증을 내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올라가는데 이 교회 바치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교인이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됐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애를 먹이는 데 돈 들어가고 입히는 데 돈 들어가고 학교 다닐 때 돈 들어가고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졸업반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일절 한 푼 돈 안 들어갔어요. 그 아이에게 자식에게 돈이 안 들어간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라. 뭡니까? 너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피해야 될 것이 그것뿐 아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거기에서 보면 피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걸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내라.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앉혀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얹어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예,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악한 것.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은 대화에 담지 말고 예, 욕심이 과하면 망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다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해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되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멧돼지가 어슬렁어슬렁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요. 마침 이 도토리 나무 밑에 보니까 이 도토리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 떨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는 배가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낙엽을 막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 도토리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 멧돼지가 아, 이 도토리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도토리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는데 하필 멧돼지 위에 쓰러져가지고 깔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그걸 파헤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쫓으라 하는 동사입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 쫓으라고 하는 말은 따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를 따르라고 하죠.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쫓으라고 하는 이 말은 쉬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계속 모여있으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고 더러워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와 믿음과 경건과 온유와 이런 인내와 이 모든 믿음 생활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싸우라는 동사입니다. 12절에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우라는 이야기는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믿음에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과 옆 사람과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파이트하라는 것은 믿음 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애는 항상 선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죠.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이런 아집과 이런 것을 싸워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싸우다가 중단하는 신앙은 중단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취하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취하라고 하는 말은 쫓아가서 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Take hold라는 말인데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통해서 취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놓치지 않고 내가 홀드해야 됩니다. 테이크 홀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동사가 지키라는 동사입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사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은 피해라. 또 이런 것은 열심히 따라가라. 그리고 이런 것은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된다. 또 이런 것은 끝까지 홀드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 지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동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어떤 자기와 똑같이 생긴 한 사내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왕은 아,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자네보다 능력이 있고 자네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가 뛰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나이가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하는데도 자꾸 어떻게 왕이 됐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왕이 아유 제가 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은혜 덕분에 왕이 됐지요 라고 대답하니까 거울 속의 사나이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았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봐야 알겠죠.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솔론이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요. 크로이소스가 솔론에게 물어봐요. 자네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론이 대답하기를,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의 텔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녀들 잘 기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론이 대답하기를, 저는 올림픽에서 월계관 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말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왕인 내가 아니라고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는가?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론이 대답하기를, 전하, 인생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석이 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왕으로 등등거리며 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는 죽은 다음에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들 뭐 한때는 유명하고 그러지만은 또 끝나면 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왕도 죽은 다음에 가서 행복했던지 아닌지는 그때 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학자요, 발명가입니다.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랍니다. 그 신문에 봤더니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아니 내가 버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어요. 아마 동명이인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 걸 잘못 아마 착각한 모양이죠. 그 신문 기자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노벨을 가리키는 수식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노벨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노벨이 어떤 사람인가? 그 수식하는 문장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었다. 어떤 신문에는 죽음의 사업가가 죽었다. 어떤 신문에는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이것이 기정사실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는 헌납해서 정말로 이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특출한 사람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노벨상입니다. 그 노벨상 제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 속에서 그 로케이션, 지명,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 속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인가, 이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